어제 저희가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어떤 반열에 우뚝 서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7명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설교의 서두에 말했던 17명에 대한 인상평,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 평가를 한건 아니에요. 좀 이제 그분들이 엄청나고 위대한 분이지만 그래도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나 이렇게 설교나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이니까 영웅으로서 더 이렇게 미화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조금 솔직히 보면 그들에게도 흠이 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심지어는 잘했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늘 못했다가 한번 잘한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이 특별하긴 하지만, 정말 우수해서 그 성과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작은 행적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허다한 증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수 있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용기 있는 행동들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허다한 증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야기와 권정생 안수 집사님 돌아가셨죠?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 같으세요? 뭘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강조하던가요? 교회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던가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영혼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영생을 전달해주고자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온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정신은 정말 고귀한 정신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평이동이 많아지는 지금이라도 영혼이 새롭게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기치 아래 하는 전도, 그거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제 전도에서 벗어난 듯하게 행동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전도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에게 자녀 전도는 중요합니다. 자녀는 교회 다녀서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곳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한 곳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놓고 자녀의 믿음이 좀 무너졌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한 개, 한 곳이 교회, 그리고 목회자, 뭐 이런 그룹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는 전도, 그 전도의 행동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도는 명확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교회의 성장으로 바뀐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거 한동안 많이 썼던 말이에요. 저도 부교역자 처음 시작할 때그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 성장은 해야지. 그래서 성장에 한동안 좀 매달린 적이 있었는데, 성장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교회는 어떤 등식을 만들어냈냐면, 영혼 구원은 전도고, 근데 실제 전도는 교회로 이끌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또 뭐냐? 교회 성장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너무 좋은 방향성이 변질됐어요. 교회가 크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면 그게 그 목사님의 실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 장로님이라고. 교회가 크면 큰일 한다고. 이런 식의 변질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영혼 구원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영혼 구원일까요? 그거보다 더 큰 주제 없나요? 더 크게 이루고 싶으신 거 하나님이 없으셨나요? 여러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게 뭐였냐면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천국과 연결시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으신 거였어요. 영혼 구원이란 주제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주제가 뭐냐면 평화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거를 샬롬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한 명 한 명을 구원시키는 일이라면 평화의 나라는 그들이 모여있는 나라 전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관계된 여러 나라들이 연결되는 그런 세상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놓치고 영혼 구원이라는 데 집중하더니 영혼 구원을 어떻게 써먹었냐면 경쟁으로 써먹은 거예요. 사람 모으기로 써본 거예요. 신천지라는 집단이 뭐 교리 같은 걸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힘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모아들이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께도 그런 교인 있잖아요.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게 신천지의 생각하고 비슷해요. 신천지는 아예 누군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해프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의 기본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참 답답해요. 사실은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성장을 목적으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뺏어오는 건 안 되거든요. 타 종교인을 뺏어오는 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기본 길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긴 전도하는 분들이 대외성 전도를 하는데 연말에 시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1등이 두 분이 나왔어요. 근데 두 분이 전부 다 자기가 1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육자실에서 그분들이 전도한 명단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몇 명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애매한 이제 한 명이 나중에 그 둘이 전도했다고 막 우기게 돼가지고 두 분, 그분, 그 전도 당한 분한테 전달에 전화해서 누가 전도했냐고 까지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교회 전도가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육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이런 거 없애자고.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모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두 분한테 물었죠.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전도했다고 주장하는 거냐? 그랬더니 한 분은 자기가 길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 분은 자기가 교회에서 만나서 등록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겁니까? 여러분 그날 이후로 사실은 그 두 분은 완전히 적같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그전에는 같이 다녔거든요. 전도도 같이 다니고 서로 가르쳐도 주고 막 이랬는데 전도하다가 둘 사이에 있는 평화가 깨지더니 평화가 깨지니까 둘을 중심으로 그룹이 생기고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평화입니다. 성경이 실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건 샬롬, 평화를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세상을 누가 먼저 하기를 기대했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기를 기대했어요. 너희가 진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평화 세상을 놓고 열방과 그 교류를 시작한다면 너희가 진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믿은 거죠. 오늘날 교회도 안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교회가 크고 봐야죠. 이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요담 왕이라는 왕이 있을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얘기를 할 때 먼저 정리할 게 있어요. 선지자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 예언자가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그거를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게 전하지는 못해요. 그 말씀을 듣고 최대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화를 들 수도 있고 설교처럼 때로는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기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제일 조심할 게 뭐냐? 사감을 넣으면 안 돼요. 사적인 감정을. 편가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울었을까요? 자기는 전하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하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간다.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하고 나면 핍박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싫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가 생산해내면서 울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제 와서 이사야도 그렇게 선택받아서 그런 사역을 진행하죠. 그때 그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맥락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처럼 살면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 전해라. 이게 안 되니까 너희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곳에서 뉘우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이 메시지를. 오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 중에 회복에 관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네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잡혀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날아가면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막 그 곰하고 같이 다니고 그럴까요? 네? 이거를 사실적으로 믿는 분도 계세요. 반대로 이거를 상징적으로 믿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동안의 갈등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정확한 건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이루어진다고 믿든 상징적으로 이게 이런 형태의 대단한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믿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등장하는 동물과 사람이 평화를 진짜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세상을 너희가 다시 시작하자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송한 표현인데 고집이 엄청 세신 것 같아요. 한번 사랑한 사람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되게 건방진 표현이지만 말도 안 되지만 버려도 이미 여러 번 버렸을 것 같아요. 너희 필요 없었어. 다시 시작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분은 한 번 마음 주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함없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어서 문제인 거예요. 옳게 가도록 하기 위한 채찍을 드는 사랑이었던 거죠. 이게.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남을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죽이는 일이 없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메시지는 산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에 실제 쓰이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생명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산지식으로 차고 넘치는 나라를 누가 시작하고 싶으시냐면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를 영혼구원이라고 보지 않고요. 전도라고 보지 않고요. 뭘로 보게 되냐면 평화의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이어서 이거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거다. 그러면 평화를 이루는 나라 되라.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로 넘어오면 우리 개인과 우리가 일구는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마을과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평화를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고요. 평화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구원도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알면 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사진 한 장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평화 또 나오네요. 네, 사진까지 보여주죠. 이 그 구호 보신 적 있으세요?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다. 이게 5년 전에 막 우리나라 탄핵으로 막 시끄러울 때 교회 사람들이 들고 났던 구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잡아야 하고 뭐 질서를 세우고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인들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평화를 어떻게 이룰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평화의 가교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구호를 갖고 나가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전부 화형시키겠다고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의 소수일 거예요. 절대 많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구호를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면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를 통해서 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예배당 건물로 보고 교회 이름으로 보고 전도하면서 길거리에서 차 타주거나 붙인 게 붙여주는 분으로 보는데 근데 실제 위기 상황 갔더니 군대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고 계엄령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주장하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교회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그거예요. 평화의 교회라는 인상이 없어지고요. 싸움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생각이 훨씬 강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평화를 싫어한다고. 우리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뒤에 따지지 않고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거 잃어버린다고요. 영혼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전도로 바뀌더니 교회 성장으로 바뀌면서 숫자 늘리기로 변질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늘리기식 영혼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작은 건 없지만 큰 걸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탑 이슈, 탑 어떤 캐치프레이드로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와 반대되는 싸움으로 나가면 여러분 반대하셔야 돼요. 정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도 끝에 있는 나라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중국으로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망갈 시간도 없다고 이제는. 무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전국을 한 방에 다 그냥 일시에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다르게 될 거랍니다. 우리 상황은. 우크라이나는 좀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탁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면이 존재해요. 근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죽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확실한 증거, 일본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하고 북한이 친해지는 것도 싫어요. 둘이 편먹고 우리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마음도 없고 우리끼리 편하게 사고 없이 전쟁 없이 살고 싶은 것뿐인데. 예. 그래서 잊지 않아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교회를 놓치면 영혼을 구원해도 망해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면에서 저는 권전생 안수 집사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분을 제가 뭐 막 탐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 때 강아지 똥이라는 책 한번 읽고 오 괜찮다 진짜. 그리고 또 그걸 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되게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뭐 썼을까 했더니 몽실언이라는 책 썼고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동화를 정말 많이 썼어요. 여러 편을 썼어요. 제가 그분을 알게 되면서 저는 사실은 신앙적인 회복을 동화에서 많이 얻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분이 1937년생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70세 되는 해. 1937년에 일본 빈민가에서 태어났거든요. 요즘 파친코라는 그 소설, 그리고 드라마가 일반,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애플 TV라는 데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시 조선인들은요, 주거 환경이 너무 나쁜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키우기 싫어했던 짐승이 뭐냐면 돼지인데, 그 돼지를 맡아 키우는 일을 누가 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그게 넓은 땅에서 돼지를 풀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집 바로 옆에 거기다가 돼지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정말 쓰레기와 더러움과 오물과 냄새가 정말 진동할 정도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된 거죠. 거기서 그가 태어났고 자란 거예요. 그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광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그분의 인생이 그때 태어난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전쟁이 벌어지죠. 뭐 경제 상황은 악하고 학교 교육은 엉망이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안 되고요. 결국 고학으로 중학교까지 나오기는 해요.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도움받지 않고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본인에게 질병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늑막염을 알았고요. 폐결핵을 알았습니다. 콩팥 한쪽이 없고요.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인공 방광을 그 당시에 인공 방광이라는 게 진짜 지금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를 치료한 의사가 당신 아무리 운이 좋아도 2년밖에 못 살아. 2년 안에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간호사는 그 의사의 말도 아니라고 6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난하게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 의사와 간호사처럼의 말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7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 말 듣고 40년 이상 더 살았어요. 35년 정도 이상 더 살았어요. 어쨌든 그가 그렇게 아주 처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면서 그에게 안식처가 됐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던 거예요. 그분에 대한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찍교회 문지기 또는 종지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집이 없고요. 집이 없으니까 그분이 안동에 살았는데 안동에 있는 일찍교회라는 교회에서 문간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문간방을 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요즘 교회로 치면 사찰 집사님 비슷한 역할들 하게 되죠. 왜? 교회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종치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시계 맞춰서 일어나서 본인이 종치면 사람들이 오고 또 돌아가면 다음날 또 새벽에라도 또 종치고 예배 시간에 또 종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평생 종치기로 산 거죠. 그러다 그가 1969년도에 책을 썼는데 그게 강아지똥이에요. 강아지똥의 유명한 대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그 얘기를 본인이 깨달고 알아서 그 얘기를 동화책에 넣어서 강아지 똥이 하는 말, 듣는 말로 설명해 주는데 놀라운 건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아이들 똥 얘기 좋아하잖아요. 거기 대열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똥 얘기 속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 너 괜찮은 아이야. 잘할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못해도 쓸데없는 거 아니야. 진짜 너에게 귀하게 쓸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 하는 메시지를 주는 책으로 아주. 그래서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보다 부자예요. 근데 평생 종지기로 사셨어요. 자기에 들어온 수입들 사실은 나누는 데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남겨진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토끼 도리예요. 도리가 하나님이 뭘 먹고 사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보리시나무 이슬과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것만 드시고 산대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그 이야기를 풀기 위한 설정이긴 하죠, 이게. 그러니까 도리도 저도 하나님처럼 먹고 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다들 해치고만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네가 진짜 그렇게 살게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거야. 평화를 구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 원하신 세상은 누구도 누구를 해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세상,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얘기를 끝내고 났는데 이 토끼 도리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작은 소나무 옆에 난 풀을 봤어요. 풀꽃 묵 아니 뭐라 그랬어요? 풀무꽃풀이라고 하는 풀 옆에 서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가 물어요. 풀아, 널 먹어도 되니? 풀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풀이 이제 그 동화책에서는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하더래요. 널 먹어도 되는지 물어온다면 넌 어떡하겠니? 토끼도 사실은 누군가에겐 양식이 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가 너를 잡아먹기 바로 직전에 딱 잡아놓고 하는 말이 널 먹어도 되겠니? 이렇게 물으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그 풀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돌이라는 이 아이가, 이 토끼가 그 장면에서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땅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살 마음들이 없어. 그런 세상은 함께 노력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뭘 먹어야 하는 상황, 먹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어서 뭘 먹으려고 하니까 양심이 좀 찔려서 물었던 거죠. 그때 그 풀이 너도 나에게 한 질문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화를 누가 깨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고 있다는 거죠. 물론 먹이 활동을 가지고 설명한 이 이야기는 권정성이라는 그분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소설인 거죠. 동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상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평화는 특정 몇 명이 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깨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리가 정말 기를 쓰면서 다 해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요. 그리고 도리는 그거를 맞아요. 그리고 알아요. 아,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느냐?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를 깨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평화를 깨는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데 미물인 토끼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해서 깨달고 난 다음에 본인 자신을 뉘우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본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서 괜찮아 하는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파괴해란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책은 권정상 선생이 정말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뭘 답답해 하시는지 아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동화로 쓴 거예요. 개인의 출세 중요하죠. 자녀의 출세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너의 삶이 평화를 이루는 삶이 돼야 돼. 너의 영혼 구원은 그래서 이루어진 거야 하는 메시지를 사람이 모른다면, 그러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데 힘을 싣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겠다고 얘기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쉽게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된 거, 이거 잘못하고 있느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출발 지점이 교회가 돼야 되고 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이 권정성 선생이 얘기해 준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 운영은요, 평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려고 애써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꾸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와 대학 진학, 그리고 직장과 높은 연봉, 그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실제 이런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바쁜 와중에도, 아주 박봉의 그 수입에도 자신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나누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우리가 실제 이 땅을 살 때 증인다운 삶, 허다한 증인다운 삶을 산다는 게 뭐냐? 그게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은요, 평화의 증인이에요. 말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평화로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똘이라는 토끼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기 먹이 활동에서 갈등을 느꼈던 그 장면에 하나님 눈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평화를 향한 몸부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너희의 노력과 애씀을 보고 눈물 흘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평화에 얘기할 때 안 이루어졌어요. 더 나빠졌고 더 망했죠. 그리고 평화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죽였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다시 또 시작하세요. 아마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들이 없기에 눈물 흘리실 거예요. 또 그들이 발견될 때 눈물 흘리실 거예요. 평화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현실이 너무 바빠서,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급해서 방향성 잊어버리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우들이 교회 성장이 시급해서 영혼 구원을 거기다 갖다 써서 결국은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이 변질을 지금도 막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더 변질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잘못된 삶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신자가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샬롬의 나라를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나라에 대한 기본 방향을 놓친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모는 모습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주님, 제대로 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화의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게 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용납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것과 싸워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차별을 일상화시키고 전쟁을 부추기는 그 행동들은 막으면서도 정말 이 땅에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여는 길에서는 동의하는 그런 평화를 이루는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 운영도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전부 물러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내놓은 의견을 놓고 심사숙고하면서도 함께 의견을 반영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그런 교회로서의 평화 이루는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평화를 놓치면 결국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필요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또한 미루어지는 일이 될 거 말 겁니다. 우리만은 그렇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교회, 평화를 이루는 신자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다한 증인이 된 그 자리에 가보면 결국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인데 우리도 그곳에 참여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